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리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하며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은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이 없고요. 딱 한 가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 변론하고 쟁론을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읽은 본문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교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 꼭 한번 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서면 지금도 아테네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테네 사진이 나오면 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울려서 밑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펴거나 뭔가 새로운 학설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하고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사람들, 온 인류를 만드셨다. 또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살던 것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을 쭉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다 살고 있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그 내용을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설교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다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여러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맞습니다.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될까? 혹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죠. 가령 지금은 그것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아테네에 여러 번 있었고 오래 있었고 또 여러 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요? 그게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말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령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부도덕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임종을 앞둔 분 앞에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용이 틀려서도 아니고 그게 필요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접근을 할 때에 청중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 혹은 청중들이 익숙한 내용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모든 설교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글자도 틀린 내용이 없고 다 필요한 내용이고 다 유익한 내용이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설교를 하고 전파한다고 하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쉬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막 송아지를 잡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러고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지금 나온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에는 다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랬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느냐? 어땠느냐 하면 사람들이 조금 있다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부분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듣고 회심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쭉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충성했지만 또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맞지만 이것 말고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반응과 결과가 나옵니다.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제 별로 좋지 못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보면 이 관리 한 사람 그리고 이름이 남아있는 여자 한 사람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했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완전히 아무도 안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울이 여지껏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계속 선교여행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사역했던 곳 빌립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예수님을 다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간수의 가정도 예수님을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믿었다. 다 세례를 받았다.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야손과 명은 형제들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명시적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도 회심한 사람들, 가정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베르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세워졌어요. 베르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아테네는 어떠하냐면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본문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기록을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 이후에도 그렇고 아테네에는 상당 기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바울을 가까이 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러나 다른 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베르야 사람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시골 구석에서 깡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 예전 성경으로 보면 신사적이었다.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베르야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안 보였을까? 그거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베르야 사람과 아테네 사람들은 질적으로 그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르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강박한 마음을 품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늘 그냥 요즘 생각하고 적용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그냥 초가 3칸에 살아도 베르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사는 아테네 사람 말고 그냥 깡촌에서 살아도 초가집에서 살아도 베르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종류로 어떻게 차별 있게, 차이 있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떤 점에서는 당시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아테네 사람들보다 조금 좀 후미진 곳에 살고 있어도 좀 더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베르야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여행 1차 여행 처음 출발해서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선교여행 때는 아테네에서 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해도 주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는 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 때 뒤돌아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주님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 딴에는 열심히 헌신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았던 2020년도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살았던, 아테네에 사역했던 그런 시기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에는, 또 다음 주간에는 어떻게 더욱더 열심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지를 생각하고 결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아테네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며 믿는 자들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 생각해보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열심으로 이것저것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 그저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하며 지낸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담대하게 행동을 할 걸, 조금 더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걸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일주일을, 또 새로운 새해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조금 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